출애굽기 95번 메시지 성막의 덮개 첫 번째 덮개의 첫째 층 출애굽기 26장 1절과 6절은 성막을 말합니다. 1절은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열폭을 가늘게 꼰 패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라고 말합니다. 6절의 하반절은 한 성막을 이룰지며라고 말합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성막의 네 층의 덮개를 다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깊은 층인 첫째 층은 앙장 열폭을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번역들은 26장 1절과 6절에서 성막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떤 번역들은 장막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실 성막은 장막이었습니다. 장막은 주로 야영을 위하여 사용된 일시적이고 이동 가능한 거처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장막인 성막에는 마루가 없었습니다. 장막은 운반이 가능하였으므로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야영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야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소유의 장막들은 성막 주변에 세워졌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우리는 열두 지파가 성막 주변에 네 방향으로 진을 쳤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도 백성도 장막 안에 거했습니다. 우리는 26장 1절로부터 앙장 열폭이 하나님의 장막인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2절은 그 앙장의 치수를 제공합니다. 매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고 이러한 앙장 열폭은 각각 5폭씩 두 세트로 안배되었습니다. 3절은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폭은 처음 5폭의 앙장을 가리키고 다른 폭은 두 번째 무리의 앙장 5폭을 가리킵니다. 4절은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라고 말합니다. 각 세트에서 앙장에 연락할 말폭은 그 세트에 있는 마지막 앙장폭의 가장자리를 지칭합니다. 5절과 6절은 이 두 세트의 앙장이 어떻게 함께 연결되었는가를 가리킵니다.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두 세트가 함께 이어질 때 그 결과는 가로 세로가 40규빗, 28규빗인 커다란 앙장이었습니다. 성막이 세워질 때 이 배실로 짠 앙장은 서 있는 널판 위에 펼쳐졌습니다. 그때 세마포 앙장은 장막이 되었습니다. 성막 자체의 길이는 30규빗이요, 넓이와 높이는 10규빗이었습니다. 우리는 세마포 앙장의 가로 세로가 28규빗, 40규빗임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성막의 뒤와 양옆에 돌출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뒤에 10규빗, 양옆에 각 9규빗에 돌출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9라는 수는 4 더하기 5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3 곱하기 3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부활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서 있는 널판 위에 펼쳐진 세마포 앙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양옆과 뒤에 겹쳐짐이 있는 장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표함. 덮개의 첫째 층인 고운 세마포 앙장 열폭은 그리스도의 고운 인성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이 성취하고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앙장 열폭. 성경에서 10이라는 수는 인간적인 완전과 온전, 흠이 없는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열 손가락은 이 인간적인 온전과 완전을 애증합니다. 만일 우리 한 손이 네 손가락이고 다른 손이 다섯 손가락이라면 온전함 대신 흠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십계명은 사람의 온전과 완전을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계명이나 십일계명을 주시지 않고 인간적인 완전을 상징하기 위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더 나아가 10이라는 수는 5 곱하기 2로 구성됩니다. 5는 책임의 수이고 2는 간증의 수입니다. 그러므로 5 곱하기 2는 간증을 위한 두 배의 책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5는 4 더하기 1로 구성됩니다. 4라는 수는 피조물을 상징하고 1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더하기 사람은 책임의 수 5와 동일합니다. 앙장열폭은 사람, 즉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분에게는 아무런 흠도 편견도 없습니다. 앙장열폭으로 예표된 것처럼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막에 있어서 각 면에 앙장의 늘어짐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이 늘어짐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양쪽에 동일하였습니다. 이렇게 균형을 이룬 늘어짐은 둘씩 안배된 우리 신체의 일부로 애증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눈, 두 귀, 두 어깨, 두 팔, 두 손, 두 다리, 두 발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보고 듣고 앉고 서고 걷는 모든 것은 둘씩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한쪽 발만 있다면 적절하게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대신 우리는 한 발로 뛰어야 합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게는 균형 이룬 넘침, 양쪽에 동일한 넘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마포 앙장이 각 면 위에 아홉 규빗의 길이로 드리워졌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구라는 수가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함을 보았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참된 사람이시지만 그분의 넘침은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가 이 넘침은 조화롭지 못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모든 면에서 고르고 균형을 이룹니다. 우리는 세마포 앙장 열폭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는 것과 그 충만이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성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표현함을 계시합니다. 사복음서는 주 예수께서 땅 위에 사신 인생의 과정 동안 균형 이룬 넘침을 지닌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셨음을 기록합니다. 나아가 그분의 충만한 그분이 사람이지만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임을 계시합니다. 사람이신 주님은 10이라는 수이지만 그분의 충만한 9라는 수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으로 넘쳐 흐르는 사람임을 뜻합니다. 세마포 앙장 열폭은 세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의하면 고운 세마포는 의로운 행실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은 세마포가 고왔을 뿐만 아니라 고와졌음을 말합니다. 곱다는 것은 고르다는 것을 상징하며 꼬였다는 것은 세마포가 느슨하지 않았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행실은 결코 거칠지 않았으며 항상 섬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실은 종종 야비하고 거칠거나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행실은 또한 고와져서 결코 느슨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행실은 종종 느슨합니다. 그것은 꼬여지도록 합당하게 다루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인성, 모든 면에서 곱고 완전한 인성을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복음서들이 신성한 영감에 따라 기록되었음을 더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신자들은 복음서들이 묘사된 분과 같은 사람이 산적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논쟁했습니다. 이 비난에 반응하여 어떤 프랑스 철학가는 만일 복음서들이 참되고 믿을 만한 글이 아니라면, 즉 그것들이 실제로 살았던 사람을 묘사하지 않는다면 복음서들의 저자에게 그러한 사람의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복음서들과 같은 글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곱고 완전하며 온전한 사람의 묘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러한 사람을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생각에는 복음서들을 지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복음서들은 주 예수님이 매우 섬세하시며 모든 일을 의미심장한 방법으로 행하셨음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결코 균형을 잃지 않으시지만 항상 제안받고 동계받으십니다. 그분에게서는 거칠음에 대한 조그마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분의 섬세함에 있어서 주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매우 선했지만 다소 거친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서 그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고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의 바울의 표현이 약간 거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나는 주 예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도의 말이 아주 곱기는 하지만 때때로 그들은 거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곱습니다. 복음서들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 기록된 바울의 말씀과 비교해 본다면 주 예수님은 항상 고우셨지만 바울은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약간 거칠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청색. 출애굽기 26장 1절은 청색, 자색, 홍색을 언급합니다. 청색은 본성과 외관에 있어서 하늘에 속한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에 계시된 대로 인성과 인생에 있어서 주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늘에 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천성과 외관에 있어서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분은 그분이 하늘로서 내려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하늘에 속한 떡, 생명의 떡이셨음을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색. 자색은 왕의 색입니다. 그것은 위치와 행동에 있어서 왕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왕처럼 처신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왕과 같이 행동하고 처신하신 분이신 주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홍색. 홍색은 짙은 적색입니다. 이 색은 죄를 상징하고 또한 구속을 위한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사람들의 죄가 주홍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홍색이 죄를 상징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예증된 대로 홍색은 또한 죄인들의 구속을 위한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막답게 첫째 층에 있는 홍색은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수놓아진 그룹들. 1절은 또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룹은 마가복음에서 보는 대로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룹은 피조물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우리가 세마포 앙장포 위에 얼마나 많은 그룹이 수놓아졌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은 그분의 피조물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측량할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은 또한 법궤의 화해 덮개 위에 있는 그룹들의 수치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암시됩니다. 우리는 법궤 위에 있는 그룹들의 크기를 알지 못하며 앙장폭 위에 그룹들의 수도 알지 못합니다. 두 경우에 있어서 성경 기록의 침묵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 측량을 초월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로부터 그룹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생물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땅 위에 계셨을 때 사람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피조물이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며 또한 피조물이심을 계시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 참된 사람으로서 주 예수께서는 피와 살과 뼈들이 있는 몸을 지니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피조물의 요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이셨지만 그 피조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마포 앙장폭 위에 수놓아진 그룹의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노예 사람이셨음을 봅니다. 이 노예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사복음서가 청색, 차색, 홍색 그룹들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인성의 방면들을 다룬다는 것은 얼마나 기이합니까? 세마포 앙장 포귀의 그룹들은 숙련된 기술자 혹은 자수가의 작품이었습니다. 여기에 기술자는 자수 기술에 숙련된 사람을 뜻합니다. 자수가의 작품은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조성하는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숙련된 기술자 자수가는 곧 성령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 위에 수를 놓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작품을 완성하시기 위해 크고 작은 많은 바늘들을 사용하십니다. 측량 2절은 앙장들의 길이가 28규빗, 넓이가 4규빗이라고 말합니다. 28이라는 수는 피조물의 수인 4와 완전의 수인 7과 더불어 4 곱하기 7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각 앙장의 길이 또한 사람이신 주 예수님의 완전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4라는 수가 피조물임을 상징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각각의 넓이가 4규빗인 10개의 앙장들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또한 여기서 40이라는 수를 봅니다. 성경에서 40은 시험과 시련의 수입니다. 이것은 사람이신 주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온전함과 완전함이 시험 받으셨으므로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에 의해 인정된 사람입니다. 각각 앙장 다섯 폭으로 된 두 세트. 3절은 그 앙장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 앙장 다섯 폭으로 된 두 세트가 있었습니다. 5는 책임의 수입니다. 서로 연결된 앙장 다섯 폭은 끊임없는 생활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세트들은 끊임없는 생활 안에 나타난 책임을 상징합니다. 한 세트는 앙장 한 폭으로 구성되지 않고 각각 다른 것에 이어지면서 다섯 폭의 앙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 게시된 대로 주 예수님의 생활이 끊임없는 생활이셨음을 묘사합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주님의 생활에 아무런 간격이 없었음에 동의합니다. 더 나아가 앙장 다섯 폭으로 된 두 무리는 주 예수께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심을 증거하는 끊임없는 생활의 간증을 가리킵니다. 청색코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각 세트에 있는 앙장 말폭가에 50개의 청색코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코는 연기를 위한 능력을 상징하며 청색은 그것이 하늘에 속함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코들이 각 세트에서 앙장 말폭가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것들이 간증을 위한 책임의 생명의 결과였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코들은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제는 담대함과 안정성의 미덕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덕들 사이에 그것들을 연결하기 어렵게 하는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담대함이 겸손과 연결되고 겸손은 인내와 인내는 친절과 연결됩니다. 주 예수님의 모든 미덕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사이에는 아무런 간격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덕들 사이에는 간격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형제의 담대함과 안정성 사이에 아무런 연결이 없다면 그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앙장들의 각 세트 가에는 50개의 고가 있었습니다. 50은 10 곱하기 5로 구성되며 온전한 책임을 뜻합니다. 10은 인간적인 온전의 수이며 5는 책임의 수입니다. 그러므로 10 곱하기 5로 구성되는 50은 온전한 책임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앙장들의 각 세트에 50개의 고가 있었으므로 총 100개의 고가 있었으며 이는 완전한 책임의 온전한 간증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의 생명이 십계명의 요구를 10배로 만족시켰음을 계시합니다. 5절에 의하면 각 세트의 고들은 서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간증의 확증을 상징합니다. 주 예수님의 인생에는 많은 확증이 있었습니다. 모든 그분의 미덕들, 그분의 친절, 그분의 의의, 그분의 인내는 견고합니다. 이 확증은 간증을 위한 것입니다. 50개의 갈고리. 출애굽기 26장 6절은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라고 말합니다. 금 갈고리는 신성한 본성에 연합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50이라는 수는 완전한 책임을 상징합니다. 서로에 대한 앙장들의 연합은 성막을 하나 되게 하며 이는 그것이 간증이 하나 되게 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연합하는 능력은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속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오직 신성한 본성 안에서만 연합하는 힘을 지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명에 따라 그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는 주 예수님의 모든 미덕들이 한 간증을 형성함을 계시합니다. 이것은 앙장들의 연합이 성막을 하나되게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연합의 결과로 하나의 완전하고 온전하며 전체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다룬 모든 항목들의 빛 가운데서 나는 우리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주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필요성이 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주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에 친숙하다 하여 우리가 그분에 대해 합당하고 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6장 1절부터 6절에 상징된 모든 문제들을 깊이 살펴본다면 당신은 사실 주 예수님에 대해 극히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할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주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인성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많은 방면들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에 의해 제시된 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막의 첫째 덮개로 묘사된 주님의 인성의 묘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세부 항목들을 묘사하는 말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을 기도함으로 그것들에 관한 어떤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부 항목들의 의미를 깊이 살필수록 우리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주님이 얼마나 기이한 분이신가를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그룹들과 모든 고와 갈고리 안에서 그분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을 그렇게 상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막의 덮개의 첫째 층을 깊이 살펴볼 때 우리는 갈고리로 함께 연결된 앙장들이 단순한 덮개가 아니라 보호하는 덮개임을 볼 것입니다. 이 덮개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호합니다. 장막, 성막은 단지 거치일 뿐 아니라 또한 용기입니다. 그것은 법궤, 상, 등대, 분향단을 담으며 서 있는 모든 널판을 덮습니다. 우리는 널판들로 예표되고 널판들은 앙장들로 덮여지므로 우리는 덮개의 첫째 층이 우리를 덮고 보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덮개는 또한 우리를 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를 덮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품습니다. 매일 나는 하나님의 장막의 덮개 아래 있으며 그로 인해 보호받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이 덮개로 품은 바 되고 심지어 그 안에 담겨집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이 덮으심과 보호하심과 품으심 아래 나는 그리스도를 법궤로 떡이 있는 상으로 등대로 누립니다. 복음서들과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을 읽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구약에 있는 예표와 그림들, 특히 성막에 관계된 예표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표들로 상징된 주님의 인성에 관한 좋은 항목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첫째 덮개인 천정이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주 예수의 내적 표현임을 봅니다. 세마포와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그룹들과 고와 갈고리들은 모두 이러한 표현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한 아름다움과 영광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외적으로 거친 해달의 가죽의 외관, 모든 폭풍우들을 견딜 수 있고 모든 요소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지니십니다. 그러나 안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그분이 하늘에 속하고 왕다우며 구속하는 분이시며 영광스러우심을 알고 있습니다. 성막의 첫째 덮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묘사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